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또 오랜 시간 동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또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와 도구와 중보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설 때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더 큰 힘을 얻으며 온 교회가 더 깊은 복음 가운데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성도님들의 각 교회가 여건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어저께는 한 7장, 6장 정도까지 말씀을 좀 보면서 이사야서를 향해서 예레미야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어저께 잠깐 말씀을 좀 봤습니다. 그들이 형식화된 어떤 제사 그리고 그들이 성전이 자기가 있는 곳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외곽에 있는 그 이웃나라들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린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생제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대답하지도 않고 사실 너희는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고 하지만 너희가 그 포로된 이후에 7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그 조상들이 걷던 그 길,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서 계속 이제 선지자 등장할 때마다 왕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 안에, 그렇죠? 역사 안에 이 안에 어떤 선지자들의 활동이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 안에, 그렇죠? 역사 큰 어떤 틀 안에 선자들의 활동이 있고, 그래서 선자들의 활동들은 그 역사 안에 있는 왕들과 그 주변 국가와 주변 정세에 어떤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주로 그 왕들이 이웃나라와 어떻게 정치를 펼쳐가는지, 위협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선지자들이 그게 틀렸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라고 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주변 나라 형태를 보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선자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아하스, 그렇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유다, 남쪽의 왕의 순서예요. 시드기야가 20대 왕이에요. 그렇게 외웁시다. 시드기야. 남유다가 시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시들어버렸어요. 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들어버렸구나. 아,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외우려고 외우면 안 외워져요. 그것도 연관성을 가지고 외우면 조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조칸데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아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요시야.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이면 이게 19대. 그렇죠? 18대고 17대고 16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누구냐면 요아난. 요아난인데 뭐 이 사람은 죽었어요. 죽어서 왕권에 왕 자리에 못 앉게 돼요. 둘째가 누구냐면 여호 아하스. 요아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이렇게 셋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넷째예요. 이렇게 넷째. 그 여호야김은 어디 갔냐? 길은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이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시야가 죽었어요. 요시야가 애굽하고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한 왕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저희가 역대하를 읽을 때도 봤던 적이 있고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인물이고, 그래서 요시야가 네 명의 아들을 낳고 전쟁터에서 애굽한테 당해서 죽죠. 죽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요시야, 그렇죠? 여호아스, 여호야킴, 시드기야. 그래서 왕되는 순서는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킴이 왕이 되고 여호야킴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킴의 삼촌인 거죠. 삼촌? 삼촌이 아니라 뭐죠 이게? 작은아버지? 뭐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 역대하에 이렇게. 역대상은 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뭐 다윗 이야기 잠깐 나오고, 역대하는 주로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마지막 왕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나와 있고, 특별히 또 읽어야 될 내용들 중에서 열왕기상, 왕상, 여기에도 이제 요 왕들 이야기가 역대하하고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왕이 어땠는지를 오늘 잠깐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우리 예레미야서를 좀 아까 본 내용들 좀 더 넘어가세요. 25장 한번 예레미야서 25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사실 예레미야서도 양이 너무 사실 굉장히 많은 좀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그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7장에 이렇게 났겠네요.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좀 보면요.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성전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야 이게. 우리 지난번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잠깐 봤을 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로되어 돌아왔을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스룹바벨을 보내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방해 때문에 15년 동안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또 에스라를 보내게 되었고, 2차로 에스라가 가서 스룹바벨 총독을 도와서 성전을 진행하였고, 이것을 3차 포로 귀환했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완공을 함으로 온전한 성전이 형성되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게 짝이 없어서 그들이 모여서 사실은 울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개혁과, 그렇죠? 그 앞에 많은 개혁과 특별히 했던 왕들이 있다면 그 왕들은 뭐 히스기야랄지 아니면 요시야 이런 왕들이 남유다에서 비교적 20명 왕 중에서 비교적 그들이 선한 왕들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냐면 이런 식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고 재상들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 우리나라는 결코 안 망할 거야. 예레미야께서 어떤 말 하냐면 우리가 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애굽에 이렇게 있고요. 애굽 그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유다가 있는데요. 유다가 지금 계속 이 세 개 나라가 갈등 구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갈등 구조.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했는데 못 이겼어. 그러니까 애굽의 사기 등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애굽으로 붙었다가 또 애굽이 약해져. 그러면 바벨론으로 붙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럴 때 이 왕들이 서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좀 구도임을 생각하면 좋겠고 이 왕들 이렇게 왕들이 한 가정에 그러니까 이게 다 다윗의 씨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실제적인 씨고 다윗의 실제적인 그 후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씨 중에서 이 땅을 구원할 자가 온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계속 주목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 다윗의 정통 왕권을 이어받은 어떤 왕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라 왕들이 어땠냐? 전부 다 하느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다. 혹 선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 어떤 생각했냐면 진짜 참 왕이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도 어렸을 때 대통령들을 지금까지 여러 명을 대했지만 항상 그 생각이죠. 야 진짜 정말 나라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진짜 왕 대통령이 안 쓰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실제 성경 속에서도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왕으로 안 되고 참된 진짜 왕이 와야 한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여호아스, 여호야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기록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진짜 왕이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의 씨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진짜 시드기야 이후에 여호야킨 이후에 다윗의 씨 중에 왕을 가진 사람들이 안 나와요. 거의 무정부 상태로 된다랄지 계속 혼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하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냔 말이야.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가 또 있잖아요. 얼마나 그 치고받고 많이 싸웁니까? 그렇죠? 물론 나라가 자유로우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것도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실제 예레미야 동네 자기 출신 그곳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그러고 가두려고 그러고 한 40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반대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린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되고 무조건 항복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좋아할 백성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면 시드기야가 지금 왕을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저 나라에게 항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좋아하냔 말이에요.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대우도 받고 굉장히 첩자라는 어떤 대우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예레미야 인생.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어느 한 명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전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한 명도 예레미야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상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이 말 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이 말을 전달을 해도 아무도 호응은커녕 계속 반박하라고 반대를 하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자기 지인들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해서 어떤 반대 눈초리로 왜곡노라고 보는 상황에서 이런 속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사실은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처럼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모습도 참 또 목회자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좌표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말해 드렸는데요. 우리 넘어가서 역대하 말씀을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앞으로 쭉 넘어가야 되겠죠. 역대하 36장 항상 기억할 말씀은 역사 속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가지시고 역대하 36장 말씀을 보면서 여호아스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오겠죠. 왜 마지막 거의 왕들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36장 보게 되면 1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렇죠? 요시아의 아들이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애굽이 등장하죠.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나 또 그 나라의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여 애굽 왕 느고가 애굽 왕인 느고라는 왕이 있었죠.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여호아스는 거의 뭐 609년 정도, 600 이연돌술 얘기하면요, 586년도에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609년이니까 망할 날짜가 지금 2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망한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아스는 3개월 정도, 그렇죠? 3개월 정도 왕의 역할을 하고 애굽 왕 느고에게 잡혀갔어요. 그렇죠? 잡혀가서 모진 고생을 하고 그 애굽에 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여호아스의 기록에 대한 답입니다. 그냥 무슨 큰 업적도 없고 사실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사람 그 왕의 이름은 거의 요시아가 많은 종교 개혁을 하고 무너졌던 어떤 그 제사장들의 그룹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레위인들이 다 돌아가 그런 부분들 종교 개혁도 단행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아야. 아버지는 그랬는데 그 아들, 둘째인 아들은 여호아스는 그냥 뭔가가 무기력하게 사실은 악하기도 했고요. 사실 3개월 동안 악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다른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악했다는 그 한 문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왕이지만 이 왕들에게는 진짜 참 왕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기억해야 될 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계속 이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가 계속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아스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가 시끄럽네요 오늘. 그렇죠? 자, 우리 여호야 그 뒤에 좀 아까 읽었던 내용들 있죠. 36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 김도 어땠냐? 여호야 김도 악했어요. 그렇죠? 악했다는 말을 굳이 짧은 기록 통해 지금 몇 절 나왔냐? 5, 6, 7, 8절이 여호야 김에 대한 거예요. 한 왕을 네 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물론 11년 동안을 역대하 저자가 역사를 쓰면서 한 왕의 기록을 네 줄로 요약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생각할 만한 거. 물론 다 지금 짧아요. 왜? 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역할을 했던 왕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6절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나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성전이 있다 말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게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렇죠? 실제 그냥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가 악했다. 그가 나중에 포로 되어서 보세요.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었고, 그렇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가서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우리에겐 제사가 있고 우리에겐 또 제사장 그룹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왕이 여호야김. 그렇죠? 그 3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더하자 두 절로 나와 있는데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악했대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8살에 왕이 되었고 3개월을 왕 역할을 했는데 그 여호야긴도 왕도 악했다. 그렇죠? 악했다. 3개월 동안 어떻게 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8살짜리가 어떻게 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다고 예레미야에게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왕에게 가서 말할 귀도 없었을 거예요. 3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정리하고 국정 파악, 아마도 여호야긴 뒤에 여호야김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서 뭘 도왔겠죠, 이렇게. 어쨌든 악하다, 이렇게. 지금 남유다가 망려가는 상황에서 왕들의 모습이 주로 어땠냐, 평균이 다 악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서 시드기야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도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지만 실제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았고 그렇죠? 시드기야 시대에 있던 시드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지도자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24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왕 주변에 이들 모두가 다 시드기야 왕처럼 똑같이 악한 거야.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쭉 넘어와서 20절 말씀 보니까 36장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러니라. 바사국은 페르시아죠. 이에 토지가 황폐해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예레미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지금 역대하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예레미야서고 읽고 있는 지금 내용은 역대하예요. 역대 무슨 말 나온다고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언 내용이 뭐였냐?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예레미야 말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때 나라로 복귀했던 사람들이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게 읽기가 조금 보면 헷갈려요. 연도수가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자 결론은 뭡니까?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전체 모두가 다 악했다. 그렇죠?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게 제사가 있었고 24명의 대표적인 제사가 제사장 그룹들이 시드기야 돕기도 했지만 똑같이 그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희생제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침략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주저 허락하셨던 그 성전, 그렇죠? 그 건물 거기 자체 역점을 두고지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 교회 나가고 있어. 나한테는 뭐 사주팔자 같은 거 없고 큰 문제 없을 거야.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교회 와 있고 세례를 받았고 헌금을 하고 있고 목사님과 이런저런 관계가 돼 있고 그 이런저런 봉사라니까 괜찮겠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뭐 적용보다는 실제 역사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왕들이 다 이런 모습이었고 저 시드기야 끝으로 나라가 폭상 망했던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은 좀 잠깐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1절만 23장 우리 28절 말씀 보면요. 열왕기하 23장 28절 말씀 보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는 말. 그러니까 이 지금 요시아 얘기를 끝으로 해서 그렇죠?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다른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역시나 여호아스도 악했다. 그렇죠? 악함. 지금 역대하 내용과 역대하 36장 내용과 지금 열왕기하 2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23장 36절부터 32절까지 누구 나와 있으면 여호야 김 얘기 나와 있죠. 24장 쭉 넘어가면은 24장 8절부터 여호야 긴 얘기가 나왔어요. 쭉 넘어가서 24장 18절에 시드기야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열왕기 하하고 역대 하하고 사실 똑같은 인물을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왕들이 등장하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서에는 왕들이 어떤지 정확한 평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한 말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역대하라 할지 열왕기하로 앞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 왕들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역사 속에 선지자가 들어가 있다. 사도행전 속에 역사서니까요. 그 안에 서신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정도에 고린도 사역이 나오니까 아 고린도 전후서에 있던 내용들이 여기서 시작됐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역사 내에 선지자 활동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왕들의 이 총 네 명의 왕이 속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되실 때 열왕기하 23장과 그리고 역대하 36장을 오고 가면서 그 여호아스, 여호야킴 좀 읽으면 그들이 더 어땠는지 상세하게 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앞에 요시야 내용은 정말로 많이 나와요. 한 왕의 얘기가 5장, 6장이에요. 지금 한 왕의 이야기를 2절, 4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요시야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했던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보고 나머지 오늘 여러분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더 그 깊은 어떤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넘어가서 우리 예레미야서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좀 많은 내용을 좀 볼 수 있지만요. 뭐 우리 뭐 7장 이후로 많은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지금은 그 2장부터 25장까지 그 12편인가 정도 한 10편 정도 내외가 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 2장부터 거의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 어떤 내용들을 선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8장은 특별히 굉장히 눈에 띄고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18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토기장이를 막 뭘 만들다가 이게 뭐가 터져버렸어요. 목적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시 그릇 만들려고 하다가 주전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임의로 그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심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모든 것들을 한 나라의 운명을 탁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 보고요. 쭉 넘어가서 22장입니다. 20장 9절부터 볼까요? 20장 9절. 같이 한번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 청년 시기 때 말씀 보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붙잡았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지금 많은 모멸과 멸망으로 막 달려가는데 이것을 보고서 말을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말씀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타는 거야.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막 가슴이 불이 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고요. 쭉 넘어가면 21장 8절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이 레위기 때 신명기 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될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모든 왕들이 기억해야 될 그 기준인 거예요. 또 어떻게 한결같이 아버지가 요시야 종교 개혁자였고 모든 이방들을 우상들을 척결했고 모든 이방신들을 다 지금 없앤 상태인데 어떻게 이 왕들이 그 아버지의 길들을 선한 길, 애적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냔 말이야.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 가운데 계속 이 부분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계속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저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아래서 뭐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대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되는 그 필요성을, 당위성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아스 얘기하는 것 같고 여호야김 실질적인 역사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메시아의 와야 될 그 필요성과 믿음들을 계속 갖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봐야 될 것입니다. 좀 넘어와서 우리 22장 말씀을 좀 봅니다. 22장. 2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데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다윗 왕에 앉은 유다 왕이요. 뭐 이 왕들이 다 다윗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드기야까지 다 다윗의 손자 그 역할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다윗의 이 집안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주신 게 이미 레위기 때 율법으로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이 얘기는 이미 모세 때 율법으로 주셨던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왕들이 왕이면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주권과 그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됨을 계속 말씀을 주고 있죠. 6절 중간에 보니까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그러니까 집을, 성전을 좋게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순종은 없고 그 자기가 이뤄놓은 그 작은 성에서 본인이 기뻐하면서 스스로 자아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왜 황폐해졌고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되었고 백향목에 찍어서 던지게 되었냐?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의 이유가 9절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를요, 얼마나 깊게 말하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요. 그렇죠? 우상 숭배에서 많이 말할 생각은 없고요. 그 10절부터, 22장 10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람이 여호야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요 왕들의 이야기가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김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호야김 얘기가 나오고요. 시드기 얘기까지 다 22장에 왕들 얘기가 쭉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2장 3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하반절에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다시는 이 왕들 끝으로, 여호야김 끝으로, 시드기야 끝으로 다시는 유다 지파들 통해 실질적인 왕이 없을 것이다. 시드기야 끝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잡혀가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그때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조용한 중간사 암흑시대 그때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죠. 23장 5절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주고 계십니까?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들, 시드기야까지 모두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의로운 가지는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다면, 어저께 돌아오라 말씀을 좀 정했었고요. 오늘 말씀을 정한다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좀 더 보고 싶지만 요 이후의 내용들은 또 계속 새벽기도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기름 부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시한다는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들었다고요. 한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시범 케이스,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역사였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희들 이것을 보고 좌표를 삼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읽는 이유는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것이 왕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여호와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 말씀, 옛적 길, 선한 길을 쫓아가라. 이 말씀은 왕들에게 말하는 거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그렇죠? 한 역사 왕을 들어서 그들의 생사, 삶을 들어서 뭘 말하고 있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을 하고 있다. 우리 또한 삶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깊어지게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기도 하시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보기도 하시면서 더 깊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기 형편이 다를지라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사건과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4개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늘 주여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더욱 매진하며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과 소망이 확대되게 된다을 대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나라와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개인기가 들어가겠습니다.